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되는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불신하며 멸시하는 자가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의인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형식적이나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간주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합니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까지 합니다.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을 할 뿐입니다. 목사 노릇, 성도 노릇, 신자 노릇을 하는 거지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간헐적으로 말씀을 보기도 하고 형식적이긴 하나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관성은 간신히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키고는 있어도 그 마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므로 고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이처럼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의인의 삶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삶이 어떻게 분명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서 피할 수 없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단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대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들이뇨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지식과 이해를 돕고 있는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의 통찰력에 따라 칭찬받는다. 그러나 마음이 뒤틀린 자는 멸시받는 자가 된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의 지혜대로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신중하다, 숙고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지혜롭게, 신중하게, 현명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입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깊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의 그릇되고 신중하지 못한 성급한 생각들과 결정들이 소탄 어려움들을 초래하게 되었는지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중해지고 숙고하게 되고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숙고하게 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터득하고 깨닫게 된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리에까지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입니다. 결국 부단히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를 의미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고 신중하게 지혜로운 길을 행한 자는 결국 그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더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인정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패려하다. 한글에서 패려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원문의 의미는 뒤틀리다, 구부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심히 왜곡되고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뒤틀어진 자,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굽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결국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면 좋은데 마음이 뒤틀려 있고 굽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은 믿는 자들을 멸시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과 의인들의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길로 가는 자를 향한 모든 불명예가 그를 뒤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마음이 패려한 자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은 죄악된 것으로 얽혀있고 복잡하게 꼬여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오면서 그가 느꼈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이 마음이 다 왜곡되고 뒤틀려있고 으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이 죄인들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그 마음에 비추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 마침내 그 마음의 결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진리의 위에 올려놓고 항상 점검하고 교정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기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자기 성찰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때 그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통해 그 마음이 정돈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생했다 중생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마음의 경향성이 진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결이 물론 때때로 죄를 향할 때도 있고 세상을 향할 때도 있고 유혹을 향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잠시 그럴 뿐 언제나 결국은 그 마음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의 어리석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그 진리를 향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또다시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분별할 능력을 배양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는 훈련이 신자의 한평생 속에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결국은 뒤틀어지게 되어 있고 구부러지게 되어 있고 결국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 그 정해진 대로 그 마음이 달려가게 되어 있어서 그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악인에게 일어나느냐? 그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선명하게 비추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볕, 은혜의 볕이 들지 않는 영혼은 결국 그 어두움 속에서 죄악으로 왜곡된 길을 걸어가게 될 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참된 진리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멸망과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그 마음을 부디 돌이키기를 우리가 오늘도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굽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뒤틀어진 마음이 다시 말씀을 통해 곧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구절을 보겠습니다. 업신 역임당하나 그에게 종이 있는 자가 스스로 존귀하게 하나 빵이 부족한 자보다 더 좋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비천이 역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비천이 역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남의 이목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언제나 이 겸허한 자리에다가 두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인데 한글 성경에는 비천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 의미가 약간 왜곡될 수 있는데, 지식이든 재물이든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검소하게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아닌 것, 자기가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어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검소하게 전혀 그렇지 않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보면 종을 소유할 만큼 실제로는 사회적 지위와 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종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허세나 가식이나 위선 없이 실제적으로 내실 있고 성실하고 그러면서 누구도 속이지 않는 영예로운 삶을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요. 다 아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참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데 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보다 뭐 대단한 걸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한 상황에서도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라면 먹고 나오면서 이빨 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 먹는 사람처럼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실제로는 먹을 것이 없어 궁핍한데도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게 급급한 이 고질적인 허세와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기만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만 급급하게 되면 언젠가 그 자신의 실체가 모두 폭로될 때 그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움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못하고 꼭 있는 척을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자기를 피곤하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지. 사람의 눈은 그렇게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왜 의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식과 위선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의 실체를 속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을 가진 이유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그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이 나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긴 것이다. 자, 이런 생각 가질 때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든 내가 더 많은 재물을 가졌든 그걸 타인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겠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의 짐승의 생명을 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긍휼들은 잔인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한글 성경에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말의 더 깊은 원어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축의 상태를 꼼꼼하게 잘 살펴서 그 내가 기르는 육축의 모든 상태를 소상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 소가 몇 마리인데 이 소는 위가 약하고 이 소는 좀 항문에 문제가 있고 이 소는 이빨이 좀 주인이 그냥 밥만 그냥 퍼먹이고 빨리 살만 찝어가지고 내다 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소상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내가 키우는 가축들에 대해서 잘 아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돌아보아야 되는 이 청지기적인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내 집에서 키우는 가축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자라고 있는 말 못하는 짐승들도 그들을 잘 다스리고 양육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축들을 잘 알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까지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게 되면 그 신자의 마음이 미치는 영역과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작은 것까지라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키우는 개, 돼지, 말, 소, 양까지도 먹든지 말든지 뭐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신자가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작은 명령까지 소홀히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소홀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말씀에 더 깊은 조명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명령과 계명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착하게 사랑하면 성도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지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 교회 청소한다? 되게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교회 오는 겁니다. 내가 참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내가 청소한다?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할 일이고 귀한 일이다.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그의 명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까지 우리 마음이 가기 때문에 가축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말 못하는 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살피는 일에 신자는 진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우리들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긍휼 모순 된 표현입니다. 악인에게 무슨 긍휼이 있어요? 근데 악인의 긍휼이래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 표현은 풍자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악인이 긍휼을, 악인이 자상함을 표현한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순수하지 않고 뭔가 좀 꼼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유익을 생각해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을 진정으로 위한다기보다는 그가 사료를 주는 것은 항생제를 잔뜩 섞인 그 먹이로 가축을 먹이는 것은 잔병 없이 빨리빨리 그냥 빨리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그래서 빨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일 뿐이지, 진정으로 가축을 정성껏 돌보면서 그 가축의 필요를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도 열심히 사료를 줘요. 네? 안 주는 거 아닌데 그 사료는 정말 영양가 있는 걸 골고루 잘 해서 포동포동 살찌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막 잔뜩 때려 넣어가지고, 어떤 병도 안 걸리고 빨리빨리 자라가지고 빨리 상품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악인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거위 간 요리가 인기랍니다. 저는 돈 주고 먹으라, 돈 그냥 공짜로 준다고도 안 먹겠는데, 거위 간 요리가 인기인데, 언젠가 제가 TV를 보니까 거위의 간의 크기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위를 키우는 농장에서 거위 입을 강제로 이렇게 열고 여기다가 파이프를 꽂아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막 엄청난 양을 곧바로 위로, 그냥 곧바로 직통으로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그냥 막 쏟아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급격히 간이 커진대요.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이게. 가축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잘 먹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축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기 이를데 없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악을 범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는 기업의 대표라면 그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그들의 모든 그 건강을 속속들이 챙기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생각하고 배려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덕 기업주는 자기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령 무엇인가 뭐 직원들에게 어떤 배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다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죠. 실상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수법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볼때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그게 악인들의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땅을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헛된 것들을 뒤따르는 자는 마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토지를 경작하는 자란 자신이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만족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갈고 비료를 주면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결국에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스럽게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지만 성실하게 그 일을 한 사람은 그 열매를 통해서 만족할 결과를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탕한 것이란 가치 없는 것, 진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는 가치를 쫓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성경의 진리를 떠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필경 어리석음에 빠져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수단과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그릇된 과정과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귀한 가치를 버리고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을 거머쥐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방탕한 삶을,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어리석음으로 결국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악인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적 가치를 향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방탕하게 되고 지난 세월을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세상에서 한참을 돌아서 뒤늦게 도달하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한참 많은 시간과 물질을 잃어버리고 안 할 고생하면서 빙 돌아서 뒤늦게 도달하는 이런 경우들을 본단 말입니다. 더 일찍 진리를 깨닫고 그 귀중한 가치에 붙들려서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의 밭을 부지런히 경작해서 영혼의 부요함에 이르지 못하고 기어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행하다가 결국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한 채로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의 붙들임을 받아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참된 믿음의 길로 부지런히 행하기에도 인생은 절대로 길지 않은데 진리를 떠나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결국은 수많은 회의와 회한을 안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후회와 회한을. 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되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큰 배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참된 진리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고 화려한 세상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분방한 그릇된 믿음의 자리로 미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은 다행히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배도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그 두려운 배도의 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한때 우리의 지쳐있던 영혼들이 방탕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무 늦지 않게 깨달음을 주시고 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옴으로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른 진리의 길에서 그 바른 진리의 길에서 배도하여 세상으로 혹은 그릇된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곁길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